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만난 주님, 말씀 가운데 만난 주님, 기도 가운데 만난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단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는 고무보트를 타는 래프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래프팅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보트에 타게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죠. 그리고 구명조끼를 있습니다. 그리고 패를, 그 노를 하나씩 들고 보트에 올라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스트럭터가 같이 보트에 타서 내려가면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왼쪽,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막 저어요.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노를 막 저어요. 위로, 그러면 노를 위로 착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미 마음이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하나 되는 시간인데요. 그 래프팅을 하다가 이제 강물을 따라 쭉 가다 이제 어느 장소에 이르러서 물살이 조금 천천히 흐르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스트럭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보트에서 내려서 직접 강물에 몸을 담가 래프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과 함께 용기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를 내려놓고 보트에서 물속으로 퐁당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퐁당 들어가는 순간 아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죠. 생각보다 물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보트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빠른 생각을 안 했었고 아 이 정도면은 참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 강물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손처럼 저를 잡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는 심지어 잘못 들어갔다가 안경도 잃어버렸고요. 그런 이제 강물을 이렇게 제가 쭉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아 강물을 거스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아니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빗대어 또는 성도의 삶을 빗대어 이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한 공동체다 라고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곳을 향하여서 그 강물을 역행하는, 역주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치열하게 살 필요 없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쓴 편지는 강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물결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거대한 물결 앞에서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도전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부담을 갖게 됩니다. 뭔가 나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순종하면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길에 가면은 내가 평소에 왼쪽으로 늘 갔기 때문에 아 왼쪽으로 가야지라고 왼쪽 깜빡이를 탁 키는데 내비게이션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럼 그때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원래 아는 길로 갈까? 분명히 여기가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인 것 같은데 왜 왼쪽으로 가라고 하지?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순종은 이러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분명히 이 지점에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 수 있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해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마주하셨을 때 그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갑옷을 삼는 것입니다. 이 갑옷을 삼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옷을 입는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병사는 부지런히 갑옷을 챙길 것입니다. 투구를 쓸 것이고 흉배를 입을 것이고 허리띠를 차고 신을 신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으면서 내가 전쟁에 임하는 자로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하죠. 그렇게 전쟁이 많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했고 그 다음 이어서 이는 예수님의 모습,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면 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결정했을 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그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라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죠. 죄로부터 떠나기를 결단한 마음입니다. 죄로부터 단절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나보다 조금 더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나보다 높은 차원을 사셨던 분이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을까? 마치 어른이 가벼운 짐을 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도 그렇게 어린아이가 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른이 드는 가벼운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그런 순종을 생각할 때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연어가 왜 그토록 온몸에다 상처를 입고 마지막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할까요? 상처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어는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본능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충실해서 그렇게 온몸이 다 상하면서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강의 상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그렇게 고난을 사모하기 때문에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맞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잠을 자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할 수 있고 졸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떠났을 때에는 마음 아플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과 동일한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택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택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즐겁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같은 모습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정합니다. 전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라는 의미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순종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이루어가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겁고 어려운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육체의 남은 때,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 이 땅을 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삶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는 지금 세상의 많은 풍조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서 떠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은 이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삶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시대적인 것입니다. 또 문화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성경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었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함께했던 가족들에게, 그들이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들이 함께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것을 택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와 친지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방향이 틀렸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저기 멀리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평생 나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에게, 평생 나와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나를 키워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제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모두 다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를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받았던 핍박은 저기 멀리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핍박이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핍박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택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감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학생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거기 있던 학생들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 그들은 가족들이 다 무슬림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난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마을로부터 쫓겨난 학생들입니다. 신앙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을 선교사님들이 모아서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 학생들과 비슷한 삶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어쩌면은 쫓겨나야 됐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삶이다라고 비방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는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질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름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젊은이에 대해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젊은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 왜 저렇게 사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 것일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끊임없이 충돌한다.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삶을 버린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그들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무 재미없는 한심한 삶을 산다고 비난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성격이 이상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고 다니는 게 이상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하여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자리,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 자리, 이상한 삶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합리적인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한 것은 귀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좀 나와는 다른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친구를 데려오면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야, 니네 교회는 온갖 동네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였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교회 이름도 이상한 교회가 어딘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모임 이름도 이상한 순모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우리의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우리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면, 너무나 편안함을 느낀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순모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이 이상하다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삶은 복음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삶이에요.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야기의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나 순종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5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들은, 이 그들은 4절에 말하는 이 사람들을 비방했던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던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을 믿고 그 왕을 맞이하든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왕을 맞이하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죽음이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죽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어요. 그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으니. 이를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핍박 가운데 순교로 세상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말했을 거예요. What a waste. 이런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리고 그 친구들, 20대의 나이에 선교지에 발을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하셨죠. What a waste. 너무나 큰 낭비 아닙니까?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해버립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증명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아, 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였구나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마지막 챕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야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결론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챕터가 있음을 전해줘야 돼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늘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저의 진심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있으면은 자꾸 그 생각을 잊고 살아갑니다. 정신이 들고 돌아오면은 아 맞아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한두 번은 아마 고민했던 질문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루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는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그 이상한 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저는 저에게 만약에 하루가 주어진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이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선택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끝에서 낯선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길이 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예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후회가 없듯이 나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갔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삶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